이 시간을 애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호 목사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용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광경과 그때 세상 사람들의 실상을 계시해 주신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영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드립니다. 626 374 9480번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장 5절로 8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 지난 시간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으로 마지막을 나눈 것 같은데요.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의 성취에 대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말씀은 옛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성취가 되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목사님, 예, 잘 보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4절로 8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거 한번 좀 읽어보시죠.
예, 출애굽기 19장 4절로 8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부하며
예, 감사합니다. 이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행하신 일을 말씀하시거든요. 나의 애굽 사람에게 행하였음과 어떻게 행하였음과 그렇지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 이제 있는 말을 다 적은 것이 아니고 요것만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그렇죠? 또 어떻게 내가 독수리 날개로 어떻게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과 예? 이렇게 나라고 하는 말을 강조했거든요. 제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열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표현을 잘 들었어야 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들이 시내산 밑에까지 오는 데는 그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그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시며 안으셔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63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킨 것이죠. 그러면서 내 말과 명령을 잘 지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이 대답할 말이 아주 분명하지요.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아, 우리가 다 준행하겠나이다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그 대답이 바른 대답이 아니라는 말이죠. 제 말은요. 예, 그들은요.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으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옳은 대답이었다 하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요, 그들 스스로 구원에 대한 것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에 참여하는 것뿐이거든요. 이것을 고백했어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다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말입니다. 예.
당연한 대답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잘 듣고 준행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성취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닌가요?
예, 당연히 맞은 말이죠.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스스로 준행할 능력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행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행해 주시도록 그렇게 구해야 옳았다는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요. 그래서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라는 대답은 그들 스스로 그 말씀들을 수행할 수 있다는 대답이잖아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그 말씀이 사람들의 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 수행하면 되는데요. 굳이 하나님을 의뢰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수행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거들어서 성취시키는 공로자들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좀 아리송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대답을 기대하신 것일까요?
예. 이미 말한 대로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마라에서 쓴물을 달게 하시고 엘림에서 쉬게 하시며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아말렉을 물리치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끝까지 행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연약하여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행하겠다고 대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모든 율법들을 주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해보아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하여 철저한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구약성경의 기록인데요. 하나 표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예, 모세가 그 두 번째 반석에서 물을 낼 때요. 우리가 물을 내랴 그렇게 말했잖아요. 네. 뭐 우리가 물을 내야 하나님이 물을 내시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태도나 그때 모세가 한 태도가 똑같단 말입니다. 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실패할 것을 아셨죠.
그렇죠.
그러면서도 굳이 그렇게 행하지 못할 계명과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심술을 부리시는 것 아닙니까?
네, 참 심술이란 말이 좀 듣기 좋은 말은 아니지만은요. 그 심술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실상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사랑입니다. 스스로 그 명령을 준행한다고 온갖 노력을 다해도 결국 실패할 때 구원을 위하여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손들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행하여 주신 것을 겸손히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깨닫게 하신 사랑이 좋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행하여 주셨다는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예, 그 대답이 바로 계시록 1장 5절 6절 말씀이죠. 예.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루시지 않았으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었고 사람들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 6절 이 같은 말씀이 5장 10절에도 있는데요.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 예수님의 구속으로 비로소 이루어졌다는 것을 명백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네, 예. 그렇게 되는군요. 결국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람들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분명히 그렇죠. 바울은 이 사실을 명백하게 가르쳐 주었는데요. 바울은 율법을 주신 이유를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아, 그것은 바울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다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죠. 예, 로마 3장 20절에 그렇게 말했고요. 갈라디아서에는 써여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4절인데 목사님 좀 한번 읽어보세요.
네,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4절. 물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도 율법을 지키는 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역설한 말씀 아닙니까?
네. 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는 것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결코 지킬 수 없다는 말을 역설적으로 강조한 말입니다. 로마서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죠. 로마 8장 7절 8절인데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 말씀대로 사람들은 육신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들은요, 사람들은 다 이미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산 자의 법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육신에 있다 하는 그 말요.
예.
옛 이스라엘도 이미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일 뿐이거든요. 예, 그들을 유월절 행사를 통하여 애굽에서 불러낸 것은 아담 안에서 죽은 아담의 모든 후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을 표상하는 사건이었죠. 예, 그들이 시내산 밑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구주를 통하여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수행할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대답했어야지 바른 대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요.
예. 목사님,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말씀이 바로 구원복음의 핵심 내용을 드러낸 말씀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7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사실을 말씀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 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다 하는 사실을 그렇게 쉽게 잘 깨달아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광경 참 장엄한 광경이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올라가심을 본 대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9절을 보면은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고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1장 7절에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고 신약 여러 곳에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마태 24장 30절과 26장 64절에는 예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올라가심을 본 대로 오시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말은요,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다는 말에 다른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은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공중에 떠다니는 저런 구름이라도 타고 오신다는 뜻인지 아니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마태 16장 27절에 보면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아, 또 마가 8장 38절에는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했거든요.
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는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라고 했습니다. 예, 이런 말씀들을 종합하여 생각할 때에 이 구름은 예수님을 수행하는 천사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천사들이 흰옷을 입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했잖아요. 예, 흰옷 입은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옹위했을 때 그 모습이 흰 구름에 둘러싸인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천사들은 또 불꽃 같은 영광을 가지고 있으니까 불꽃 중에 나타난다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 6장 2절에 보면은 스랍 천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스랍이라는 말이 불꽃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삼중 영광으로 오실 것을 누가복음 9장 26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삼중 영광입니다. 자기 영광, 아버지의 영광,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요. 그래서 이 영광은 사람들의 눈에 불꽃처럼 보일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은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에 떠있는 그런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뜻이기보다는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천사들을 타고 오신다는 뜻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그룹을 타고 나르신다고 표현했거든요. 그룹은 천사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무엘하 22장 11절이나 시편 18편 10절에 보면은 그룹을 타고 나르심이여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또 에스겔 10장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룹을 타고 임하시는 광경을 계시 중에 보고 기록한 내용이거든요. 이 여러 가지 기록을 종합해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천사들을 타고 오신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원문은요, 차라리 구름과 함께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름과 함께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그래요. 여기에 엘케타이 메타톤 에펠론인데요, 헬라말로. 그걸 번역하면 오시리라 함께 그 구름들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 천사들과 함께 그룹이라고 불리는 천사들을 타고 오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예수께서 타고 오시는 구름이 우리가 보는 저 하늘의 구름이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이 구절이 좀 난해한 것은요.
예.
예수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는 표현인데요.
예.
예수님을 찌른 자들은 이미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재림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광경은요. 아마도 굉장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8절을 보면은요. 이 4절에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장차 오실 자로 계시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누가복음 9장 26절에도 아버지와 자기와 천사들의 영광으로 오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삼중 영광으로 오시는데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말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우주적 사건이고 우주적 행렬이죠. 아마도 온 우주가 구경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당연히 당시에 지구에 숨 쉬고 있는 사람들은 다 볼 것입니다.
네.
네, 그것을 각인의 눈이 볼 것이라고 표현했죠.
네. 네,
지구가 둥글지만 이 편이나 저 편이나 지구에 숨 쉬고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피할 수 없이 그 굉장하고 웅장하고 장엄한 광경을 볼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마태 24장 30절에서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친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곡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모든 족속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애통할 것이고 여기 말씀한 대로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통곡할 것입니다. 이들이 통곡하는 이유는요. 계시록 6장 15절로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계시록 6장 15절로 17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예, 이 사람들이 어린 양의 진노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멸망받을 것이니까 공포와 절망으로 우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동안에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을 거절해서나요? 이제는 너무 늦은 것이죠. 어린 양의 진노가 왜 이르는지는 로마 1장 18절에 잘 설명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네. 불의로 진리를 막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록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요, 진리를 올바르게 따르지 않고요, 자기가 잘못 아는 그것으로 바른 진리를 깨닫는 일을 방해했다면 진노를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네.
목사님이나 저나 애청자들은요, 그날에 애통하는 무리 중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말씀을 따라서 철저하게 검증된 진리로 신앙을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예. 그런데 목사님,
네.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광경을 본다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하지 않으셨는데요.
아, 예, 그랬네요. 예, 예수님을 찌른 자들은 참 많잖아요.
예.
우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다 현실적 체벌로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되죠.
예.
또 십자가에 달렸을 때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자도 포함될 수 있겠죠.
예.
뿐만 아니라 가시관을 씌운 사람들도 해당되고요.
예.
채찍질한 사람들도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보다 더욱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정죄한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군중들,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빌라도 이런 사람들이 다 찌른 자들에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와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직접 그들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마태 26장 63절 64절인데요. 목사님이 좀 읽으실래요?
예. 마태복음 26장 63절 64절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 그러니까 저를 찌른 자들 중에는 가야바와 당시의 공회 의원들도 있을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
아, 이들은 다 지금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
이들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부활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나 계시록의 이 말씀은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말씀이죠.
네.
그들이 부활하여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장엄한 광경을 보면서 외치겠죠. 아, 정말 그가 메시아였구나. 우리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했구나. 그렇게 외치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렇겠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예, 우리가 다니엘 12장 1절, 2절이 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한번 읽어보세요.
예, 다니엘 12장 1절, 2절.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이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예, 이 말씀에 대군 미가엘이 일어난다는 말이 바로 예수님 재림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작년에 다니엘서 공부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한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2절에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깬다는 말이 부활에 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이 깨는 사람 중에는요,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무궁한 수욕을 받을 자도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모든 사람이 아니고 죽은 자들 중에서 많이 깨어난다고 한 말씀입니다. 이 많이라는 말에 우리가 주의해야 하거든요. 예, 그 많이 일어나는 사람들 중에서 수욕을 당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되는 것이죠. 이 무리들 중에는 역대에 예수교를 극심히 핍박한 사람들도 포함될 것입니다. 예, 소자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예수님께 행한 것이라고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극도로 핍박한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을 찌른 자들 중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반드시 볼 것인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부활해야 합니다. 그래서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 중에 많이 일어나 그랬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미가엘이 일어날 때에 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백성 중에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고 수욕을 당할 자도 있단 말이에요. 다 깨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이 예, 죽은 자들이 가야바나 이런 사람들이 부활에 참여해서 예수님 재림의 광경을 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 구절로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만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을 극도로 핍박한 사람들도 포함이 되는군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들 중에 결코 포함되지 않도록 올바른 진리를 따라 신앙생활하다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여 재림하시는 주님을 꼭 맞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애청자들과 그때 꼭 만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예,
마치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진리를 따라 바른 신앙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영광 중에 우리 주님을 맞이하도록 오늘 올바른 진리로 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